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들이나 이때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음을 말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기점이 되는 게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성령이 임재하신 오순절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보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그 파급력이 대단한 거였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고 또 이걸 바라보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던 아주 파급력이 대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 새로운 시대가 이제는 열렸음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신비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그 근거로 듭니다. 우리가 16절부터 21절까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라. 예, 요엘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아주 생생하고 선명한 묘사들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에는 회복의 때를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오늘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된 때를 의미합니다. 즉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 회복을 가져다 주는 그 때를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은 이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요엘의 예언에는 아주 파격적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성령을 부어주심의 보편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을 회복의 때에 부어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파격적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는 이제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이 성령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을 때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임하셨다가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면은 다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의 말에는 이제 이 성령이 부어지는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질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모두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말씀은 아니죠. 성별을 뛰어넘어서 지위를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고 당시 있었던 모든 계급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요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면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 일하셨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크고 깊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믿는 누구에게나 임하실 것이고 그 임하신 성령은 심지어 이제 영원히 떠나시지 않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상관없이 또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와 계급에 아무 상관없이 성령께서 모두에게 임하시고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누구나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정말 놀라운 아주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약속을 요엘이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에 20절 2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 회복의 때는 분명히 두려운 심판의 때가 맞습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때가 구원의 때고 회복의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요엘이 예언한 이 회복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서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나사렛의 예수 이미 사람들이 받고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회복을 가져다 줄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증언해 주신 분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사람들에게 이 사망이라는 것은 최종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강력한 것들이 있고 아무리 두려운 것들이 있어도 이 사망이라는 것이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권위와 권세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제자들에게도 이 사망은 최종적인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모두가 다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돌아갔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망을 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라는 거대한 벽이 그들의 확실한 영웅이 될 뻔했던 그분을 가로막았고 또 그들의 꿈도 산산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망에 가로막히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고 또 사망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가둬두지 못한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한 것만 같았던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놀라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핵심 인물이고 주인공이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다윗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베드로는 시편 16편에 나온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바라보고 또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예정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앞에서 요엘이 예언했던 새로운 회복의 시대의 징표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거라는 그 예언이었는데,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이 성령의 선물을 누가 주신 거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너희가 모든 것이 실패하고 그냥 죽음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던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주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고대하고 소망했던 그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아주 오래전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회복의 시대가 이제 펼쳐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 새로운 회복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물인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회복의 시대가 펼쳐지게 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회복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신 거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신 걸까요? 임하셨나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신 거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 거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고,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완전히 새로운 회복의 시대가 우리의 삶에도 시작된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제자들처럼 완전히 바꿔놓으실 수 있는데, 그럼 우리의 삶에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신 게 있습니까? 뭐가 바뀐 걸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반드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다 나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안 읽고 지나갔는데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모두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건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알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오히려 증인되기를 거부하고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증인되기를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삶에 임하셨을 때 이제 그가 자신이 증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반드시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반드시 나아야만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처한 다양한 각자의 상황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선포하며 복음을 증언했고, 어떤 사람은 글로 기록을 남겨서 그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것으로 복음을 증언했고 어떤 사람은 시와 노래로 자신이 고백하는 그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피로써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에게 허락된 수많은 모습으로 그 복음을 증언했고 그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성령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면 어떤 새롭고 독특한 축복을 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신분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더 신비롭고 독특하고 더 새로운 특별한 능력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신분은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처럼 우리가 각자의 처한 삶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그 복음을 증언하고 그 복음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회복의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회복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증언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위협 앞에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또 오늘 하루를 또 매일매일 증언하는 사람들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증언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도록 우리가 처한 직장과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증언하고 어떤 모습으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려